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1977년에 출간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와 함께 작업한 번역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오늘 본문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리고 성을 이래 동안 돌자 그 성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죠. 근데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은 이예리호 이 공동 번역에 근접합니다. 이것을 원문 순서대로 읽으면 믿음으로 여리고의 그 성벽들이 무너졌다. 일곱 날들 동안 둘러싸인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벽이 단수가 아닌 여리고의 그 성벽들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견고한 성벽 여러 개를 한 개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날들 동안 둘러싸인 후에 수동태 뭐뭐에 의해서 여리고 성을 구성하는 성벽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7일 동안 둘러싸이는 행위가 있은 후에 무너졌다 이 뜻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분석하면서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따라 걸었고 7일 동안 이것을 지속하자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말이 돼.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고 밝혀요. 하나님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 태양 그리고 그 주위에 도는 무수한 거대한 파워들. 이 지구상에서 제가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유, 만류 인력이라는 파워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도를 오른쪽으로 한 10도, 15도, 20도 이렇게 하려면 자꾸 중심으로 오려고 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힘들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입하려고 하는 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파워예요. 보이지 않는 이 파워를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접목시킬까? 적용시킬까? 힘을 가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따라 그렸고 7일 동안 지속하자 견고한 성벽이 파워가 가해져서 무너져 내립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이 구절에 없지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고 밝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과 오늘 다루게 될 30절 사이에는 얼마의 간격이 있다고요? 40년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세대교체됩니다. 앞에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산 가운데 제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또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성이 무엇이냐?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 성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고고학, 다시 말해서 오래된 장소를 발굴하는 그 이제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그러는데 여리고 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은 아주 많이 진행되었고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르스탕, 가스탕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1930년대 여리고를 발굴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외부 성벽과 내부 성벽이 있음을 확인해요. 성을 한번 보통 두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다른 겹으로, 한 겹으로 더 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성벽과 내부 성벽을 확인하고 이 두 성벽 사이에 흙과 자갈로 채워진 경사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두 번째, 도시 전체가 강렬한 화재로 파괴된 흔적을 발견해요. 금께 걸린 벽돌, 재, 불에 탄 목재들을 다름으로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4절에 보면은 이 성은, 여리고 성은 24절을 보십시오. 그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탑니다. 그 흔적을 1930년대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봐주십시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성읍이고 정복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이 견고해요. 인간의 힘이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함락하기 불가능한, 다시 말해서 철옹성 같은 그러한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7일 뒤에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제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쳐다보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입되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6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함락이 이해가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지도자 계승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게 1장이에요. 여기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예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조금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이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곳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처음 정복 대상인 이 여리고가 어떤 지형, 어떻게 견고하고 어디로 공략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두 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죠. 이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도 퍼졌음을 확인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곳까지 40년간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한 그런 소문까지도 여기 들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에 대한 사실은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고 믿음으로 어떻게 라합이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심도 있게 한번 추적해 볼 작정입니다. 여호수아서 3,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갑자기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쌓이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이 더 초자연적일까요? 아니면 흐르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이렇게 흐르는 강물이 끊기고 물이 쌓이기 시작한 발을 딛는 순간 물이 쌓이기 시작 3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딛는 순간 마르게 되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언약궤가 무엇인데요? 하나의 박스예요. 그 궤를, 그 아크를 메고 제사장들이 디디는 순간에 물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가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물은 홍수는 땅은 모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이 요단 가운데 들어가신 순간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서 나와서 육지로 옮기는 순간 여호수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받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증거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다시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우리가 갈 텐데요. 6장에서는 여리고가 함락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만나가 거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드는 이 네 가지 사건이 6장의 여리고 함락을 가능하게 합니다. 짧게 언급하고 설명 묘사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행해요. 할례. 할례는 그냥 포경 수술이죠. 남자 아이의 생식기에 덮고 있는 그 표피를 아주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살을 잘라서 그 덮고 있는 그 가죽을, 피부 가죽을 이렇게 피가 많이 나겠죠.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할례의식을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합니다. 길갈은 아주 중요한 진행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세요. 너희 백성 가운데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면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 표시이다. 할례를 꼭 행해라. 40년 동안 이 할례를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이런 할례의식이 40년 만에 다시 행해진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인데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아까 물이 마르고 백성들 다 건너갔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후 첫 번째로 캠프, 진을 친 곳이 길갈. 이 길갈이란 장소는 굴려 없애다란 의미의 동사. 이 길갈은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발음되는데, 길갈. 근데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려 없애다라는 의미의 갈랄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갈이 된 거예요. 모든 수치와 과거의 굴레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굴러지고 사라진 장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든 수치와 과거의 굴레가 절단되어서 굴러서 없어지는 그런 장소.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할례의식은 과거의 수치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약속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게 길갈에서 진행되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지역을 정복하고 하는 그 헤드쿼터, 본부가 어디냐 하면 길갈이에요.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가진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발생하는 전략적인 공간, 길갈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을 준수해요. 할례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는 매년 했겠죠.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희한하게도 만나가 그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만나가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 공급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날부터 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광야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거예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세요. 광야 시대가 종료되면서 만나에 의존하던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공급 방식이 변하죠.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지혜와 계산은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기도 하시고 어떤 시즌에는 자연적인 공급을 통해서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분별하는 훈련은 훨씬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그 실수 정도는 확 줄어들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입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인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을 빼오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도 상대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으득으득한 저녁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적의 정세를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 성벽은 아주 거대한 난공불락의 어떤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근데 여호수아가 성벽 가까이 접근해서 걷고 있을 때 그 앞에 갑자기 칼을 잡고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리고 성 그쪽에 누구 가드인가? 아니면 우리 편에 누군가가 진을 이탈해서 서 있는 것인가?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가까이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어느 쪽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단순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존재임을 확인한 요사가 이걸 묻는 거예요.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는 합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질문이 우리 중심에서 단순하게 우리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던지는 질문일 수가 많다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이죠. 답정너라는 말,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뭐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여친이 오빠 나 요즘 너무 살이 찐 것 같지 않아? 눈치 없는 남친은 요즘 살찐 것 같아. 운동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괴롭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졌는데 말이죠. 정해진 답은 뭘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전보다 좀 이쁘신 것 같아. 그게 정해진 답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고생합니다. 여호수아는 답을 정해놓고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잘못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이 있는데 내가 전략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계획에 너 나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희미한 어둠 가운데서 칼을 뽑아든 이 낯선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NO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 너 질문 잘못되었다. 내가 너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문제는 너희가 내 편이냐 이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이다. 내가 지휘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사르츠바 여호와 또는 야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셈이라든지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츠바 아도나 이렇게 읽어요. TLV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는 I have now come as commander of Adonai's army. 아도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와있다 이 말을. Voice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I'm here now as commander of the Eternal's army. 영원하신 분의 군사령관으로 나는 너 앞에 서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칼을 들고 서 계신 분은 천상의 존재인 것 같아요. 천상의 존재. 그렇다면 아주 높은 천사의 반열의 존재일까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가? 아무리 높은 천상의 존재라 할지라도 천사들은요. 사람의 경배를 거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계시로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 천사의 발 앞에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이를 거부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천사 반열에 있는 존재들은요. 사람의 경배를 거부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선 천상의 존재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자 그것을 온전히 받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분이 바로 천상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르츠바 여호와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편에 서주시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형제들끼리 축구합니다. 양쪽 편을 갈라서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양쪽 편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미국 남북전쟁 때 1861년에서 1865년 아마 그럴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부연합과 그게 반대하는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남부연합 Confederacy가 같이 싸우죠. 한 4, 5년 동안 아주 막 피비린내나게 싸움을 해요. 그런데 양쪽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답에 찬성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편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어떤 상태에서는 이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묻는 것 대신에 잘못된 질문이에요. 답장 뭐예요 이거? 주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제대로 된 질문은 나는 주님의 편인가? 주님은 단순히 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직접 지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지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때 당시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그 지휘권을 완전히 내어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으로 귀착이 될 때 비로소 6장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린 채 당신이 종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이 동일한 워딩은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대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땅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흙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보통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주께서 쓰신 그곳은 구별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당시 종들은 보통 신발이 없이 다녔다고 해요. 자유인 만이 신발을 신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취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 나의 전략, 나의 행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많은 경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최고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 지침은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 전략과는 좀 동떨어진 이상한 내용입니다. 어느 군대에서도 이런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제권을 테이크오버 하시면은 수단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행진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행진할 때 순서를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맨 선두에 무장한 호위 군사들을 위치시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식만 갖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 7명이 각기 양각나팔, 양각나팔이 뭐죠? 예, 숫양, 그 숫양에 휘어진 뿔 있잖아요. 숫양 뿔을 잘라서 만든 그 나팔을 양각나팔이라고 하거든요. 양의 그 각, 뿔, 제사장 일곱 명이 이 양각나팔을 잡고 뒤로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예요. 앞에 호위군사들, 양각나팔을 잡은 일곱 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릅니다. 행렬의 가장 중심이고 하늘 군대의 왕께서 전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각 지파에서 선발된 군사들이 후군을 형성하여 진행합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예루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주님의 지시는 아주 구체적이지만 이상해요. 흔히 전쟁에는 함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침묵이 아니라 와 돌격 이렇게 해서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거나 중얼거리지도 말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오직 들리는 소리는 일곱 명의 제사장들 손에 들리던 양각나팔 소리. 쭉 지나가다가 한 2, 3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뽀 하고 소리가 들려. 그 외에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괴해요. 그리고 30분 정도 경과했을 때 한 바퀴 행진이 마치고 첫날 행진을 종료한 뒤에 그날이 지납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뭔가 성벽 쪽에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변한 게 없습니다. 6일째 되어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행진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3일째 되었을 때 뭔가 사인을 보내주면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인차지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낙담하지 않고 미래의 행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뭔가 격려하는 징표 안 보이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어떤 징조 한 7일째 되었을 때는 그날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흔들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나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걷습니다. 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전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제 7일째는 그날 하루에 일곱 번 돕니다. 제가 그랬죠. 한 바퀴 돈다 한 30분 걸린다고요. 한 바퀴 돌고 아마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돌고 이렇게 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날 일곱 번째 날에는 새벽 동이 트는 동시에 일어나서 전날과 같이 동일한 배치와 방식으로 성벽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과 달리 그날에 일곱 번을 도는데 그날 여섯 번째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성벽이 일곱 번째 성벽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을 다 마무리할 점에 양각 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풉니다. 부 하는 것을 부 길게 울려 불자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지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주님께로부터 이 지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늘 군대 대장이신 그분께서 주신 인스트럭션 지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내 입에 넣어두시는지 이게 필요해요. 그냥 생각해서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짐작이 아닙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나팔 소리에 맞춰 군사들이 커다란 함성을 일제히 외치는 순간에 철벽과도 같은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애 가운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시대는 훨씬 더 많이 좀 더 규모가 큰 단위로 여리고를 만날 거예요. 지금 지나왔던 삶 가운데 만났던 어떤 장애물 또는 차원이 다른 뭔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회고해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진전이 없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나아올까? 결혼 시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우자의 어떤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까? 재정적인 악순환 이게 언제 이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까? 우리의 삶에 주인이신 예수님께 지휘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지휘권을 가진 것과 내가 여전히 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내 계획에 동의해 주시고 지혜와 도움을 주시고 하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주님께 삶의 지휘권을 넘겨드리고 믿음으로 그러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 둘째 날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여섯째 날을 지나는 지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7일이 되어서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교훈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과의 교류가 희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찬으로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